VOA 세계뉴스입니다. 동유럽 국가 몰도바 정부는 19일 자국 내 일부 지역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관 1명의 추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 외무부는 이날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몰도바 당국의 입장에 반해 러시아 대선 기구가 조직된 것과 관련해 항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추방 조치는 기존의 수도 키시나우에 투표소 한 곳을 개설하기로 했던 합의 대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투표소 6곳을 개설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몰도바 정부는 밝혔습니다. 몰도바의 이번 조치는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실시된 투표가 몰도바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두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매일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정권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한편 올렉 바스네초프 러시아 대사는 이 투표소들이 러시아 국민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몰도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몰도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의회가 19일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이날 제23조로도 알려진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입법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반역과 파괴행위를 뜻하는 사보타주,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인들이 26년 넘게 기다려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리 장관은 홍콩 독립에 대한 생각과 같이 문제를 유발하려고 시도하는 잠재적 사보타주와 관련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홍콩은 지난 2020년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왕 중국 담당국장 대행은 영국 BBC 방송에 이번에 통과된 새 법은 홍콩을 권위주의의 새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 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 홍콩의 자유를 더욱 옥죄고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레이엄 의원에게 전황과 우크라이나군의 필수 요구사항들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장거리 육군전술미사일 에이테큼스, F-16 전투기, 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레이엄 의원의 이날 회동은 최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현지 러시아 방공부대가 이날 저녁 늦은 시각 상공에서 8개의 비행체를 포착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에 맞서 비대칭 전력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체계 개발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최근 군사와 에너지 등의 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에 드론을 사용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마날로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필리핀과 미국의 국방관계 강화는 특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수도권 등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 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일제히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핵 군축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시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을 대처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구 궤도가 우주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there is the issue of outer space and the treaty governing it. Let me be clea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구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국들은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조약 4조 준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약 당사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각국이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조약 4조는 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뿐 아니라 우주조약 4조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용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일본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고도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어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It launched ballistic missile.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고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우주공간과 완전한 우주조약 준수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확산국인 북한은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이어 우리가 이 회의에서 비확산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어제 인구 밀집 지역과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에만 세 차례 더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핵무력 정책을 선언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결의안과 제재 체제를 통해 비확산 의무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hould lead by example. This council is entrusted with
황 대사는 안보리가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안보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기 모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자체 결정에 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안보리는 핵 확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council cannot be complacent about nuclear proliferation. We must continue to counter the DPRK.
이어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업무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안보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했으며 북한과 이란에게 불법적인 전쟁 무기를 공급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이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are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is council unanimously.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한반도와 이란 등 비확산 분쟁지대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대화와 균형 잡힌 해결책을 통해 서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n-proliferation hotspot issues such as the on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 Iran have complex.
아울러 미국은 핵무기 사용 위협과 제재 및 압박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공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역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이라는 목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와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 군축 비확산 회의 개최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안팎에서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에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군축에 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3국 공조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중동 정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리 개혁, 기후변화, 해양안보, 신흥기술 등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일본은 이날 앞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열었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3월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러한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gain the March 18th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영내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약 33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약 두 달 만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18일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전쟁이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on the precipice of war. However, we don't see any signals or evidence of a near-term attack.
박 고위 관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기술적 필요에 따라 도발적인 행동의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많은 무기 시연을 했다면서 69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2021년 1월부터 1년의 시험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그들이 실행해야 할 목록을 갖고 있으며 무기 개발 역량을 개발하고 시험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개발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해왔다는 것입니다. 박 고위 관리는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김정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watching this issue for a long time and we also know that DPRK will manufacture a reason for provocative action.
박 고위 관리는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국이 주적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오랜 통일 정책과는 다르다며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또 제3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lways call for dialogue with the DPRK. We've reached out privately, publicly, through third parties to try to generate some sort of diplomacy with the DPRK.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라렙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의 최근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감소를 포함해 북한과 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대화 제의의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럽 외교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전장이 겹치는 것을 보았다며 동북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장이 유럽의 전장과 겹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만큼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접근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차단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is that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we've seen how multiple theaters have overlapped. Mm-hmm. You have the Northeast Asia or Indo-Pacific theater.
박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상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결코 공짜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 및 기타 기술이나 장갑차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우리는 항상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따라서 이는 비확산과 실제 전투에서의 의미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ertainly is not doing this for free. And they're certainly looking, almost certainly looking for things like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박 고위 관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제재에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sanctions have to continue regardless. That's what we're obligated to do, sure. right? Implement those sanctions. And they're there for a reason. They're there to keep us safe.
박 고위 관련 이어 이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제재 이행, 사이버 노력, 인권 노력, 인도주의적 노력, 그리고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위한 접촉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대북 고위관리라는 직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지난해 말 퇴임한 성김 대사가 대북 특별대표였는데 김 대사가 은퇴한 이후 자신이 특별대표로서 김 전 대사가 맡았던 일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mbassador Kim Sung Kim, who retired at the end of last year, w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Really, an honor for from the president to appoint him to that position.
이어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책은 청중을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 대표의 임무를 맡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재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외교도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선 안 되며 그럴 경우 어렵게 쌓아올린 미한일 삼각 공조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really an important question right now, and I think it'll flesh itself out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when both parties.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요. 양당이 대북 접근법에 대해 훨씬 더 명확히 밝힐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지금과 거의 동일하겠죠.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리 많은 일을 하진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새 돌파구나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분명해졌으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긴장 고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을 겨냥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차기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북한이 몇 주 안에 그러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관심을 끌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하려고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 플라이츠 부소장께서는 요직에 재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면담했을 때도 배석하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북핵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까요? 언론에서 시사한 것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짜라는 걸까요?
It's too soon to say who will be in the next Trump administration. Mr. Trump has to win first. And also it's too soon to say what Trump's policy.
트럼프 정부에 누가 기용될지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선행돼야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말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 중 구체적 제안을 말할 순 없지만 그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바이든 정부가 거리를 둔 부분이죠. 저는 차기 정부가 출범 즉시 북한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막기 위해서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한국과 관계 구축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관 정책 끝에 나온 반응적 대응이죠. 새로운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해 방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I don't want to speak for Mr. Trump, but I believe it's probably something he's going to try to pursue. He wanted to have another summit with him.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 번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못했죠. 그가 2019년 중단한 부분에서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롤리스 전 차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You know, I really agree with most of what Mr. Feist has to say. I think re-engagement is necessary. The whole issue.
플라이스 부소장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합니다. 과거엔 다시 대화하면 어떤 유형의 합의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엔 북한 측, 특히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접촉할 때 참모들은 그 맥락과 기대치를 설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이 참모가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 당시 기대치가 다소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쪽이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관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기용될지,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그의 발언, 행동, 합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북한 비핵화는 무엇입니까? 사업가적인 판단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김정은을 칭찬하고 친분을 언급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략일 뿐인지요? 플라이츠 전 실장님.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이견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제상관이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념을 택할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정책 마련을 도울 매우 강력한 보좌진이 포진하게 될 것이라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에 동의합니다.
롤리스 전 차관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약 일주일 전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평양 방문을 초청할 것이라고도 했죠.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쉬운 상대로 여길까요?
I think what we have referenced the last three years, let's say, post-Trump administration. We have the North Koreans.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트럼프 퇴임 이후가 되겠죠.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믿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두 가지 부문에 전념했기 때문이죠. 첫째, 그는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앞서 저는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했죠. 그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ICBM 추가 시험 혹은 전략 무기 진전을 과시할 시험이 될 수 있죠. 둘째, 그는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시적인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했죠. 그가 이전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해 놓고 아마도 새로운 거래를 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비핵화가 아닌 것을 비핵화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도울 적절한 보좌진을 갖췄는지에 달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 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바이든 정부 관리들의 논리는 비핵화의 긴 과정 속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에 불신을 심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 단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교차점이 있습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님.
It's a fascinating question, especially in light of what Mr. Lawless said, because the idea of interim steps is not a new one, and it led to the confusion.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중간 단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혼란을 야기했고 김정은이 상처 입었다고 느끼도록 했죠. 특히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그는 아마도 중간 단계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무급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로 장시간 이동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였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걸 다시 언급하는 게 흥미롭군요. 이미 몇 년 전에 논의했는데 말이죠.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트럼프의 승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들은 중간 단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트남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합의를 위해 양보하진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직접 관여에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선 볼튼 전 보좌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직접 관여와 개인적 외교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쪽은 북한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롤리스 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and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Again, I'm agreeing in part with Mr. Fleiss because I think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라이츠 부소장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해낼 겁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초기 접근법에도 실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빨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접촉이라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한국, 일본을 구경꾼으로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참여시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공동 당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조성한 관계가 허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협력이 확대됐고 연합훈련도 정상화됐으며 미한일 3각 공조도 강력해졌죠. 바이든 2기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세요.
You know, as Mr. Fly says, I cannot predict what a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or policy will be. However,
플라이츠 부소장처럼 저도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죠. 바이든 1기 정부가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혼란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간이죠. 여러 부분에서 꽤 훌륭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주로 한국 지도부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한국 지도부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한국을 방어하고 최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싶다면 그 억지력의 일부가 일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이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에서 북한인들과 얘기할 때 매우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아니었다면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일본 탓으로 돌리죠.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한일 양국군 통합을 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놔두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플라이츠 전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할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Under the America First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believes in America working very closely with its allies and in alliances, and he believe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동맹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동맹 구성원들은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고요.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발언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발언을 경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거래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좋은 거래를 위해선 상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관계는 매우 강력히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매우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는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중국에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18일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 인권 개선을 계속 거부하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도 진행 중인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고 해결하길 거부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계속해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ollowing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in 201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whelmingly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거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COI와 일관되게 우리는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종종 고문이나 박해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nsistent with the COI, we call on the PRC and other member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살먼 보고관에게 주변 국가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0여 개 서방국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는 안타깝게도 COI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adly, 10 years after the COI presented its recommendations to this council,
이어 EU는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팬데믹 정책이 북한을 거의 완전한 고립으로 몰아넣었다며 EU는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광범위한 강제노동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의약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제요원과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역시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A decade later, however, its human rights situation remains dire. The human rights in the DPRK is inextricably linked to international security.
이 대사는 이어 북한인권은 국제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재원을 전용해 핵 야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y government calls for an immediate action from the DPRK regarding the issue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이 대사는 또 더욱이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됐다는 보도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나 터너 특사와 달리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납북자와 북한 당국의 재원 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issue of abduction by North Korea.
일본 측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특히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근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 모두 고령이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북한의 우방들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특히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입국을 언급하는 이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사람들, 즉 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China is concerned about the report where it mentions the entry into
중국 대표는 그들 탈북민들은 중국의 법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하였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공격을 거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강제 북송의 우려를 나타내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해선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에 따라 탈북민을 송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새로운 법률을 가혹한 처벌과 공개재판을 통해 시행해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대화엔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탈북민이 발언권을 통해 약화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 근무 중인 티모시 조 씨는 민간단체인 UN워치를 통한 화상 발언에서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반인도적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굶주림, 박해, 투옥, 송환, 고문, 처형, 다른 범죄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깊이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DPRK authorities haven't decreased. They have only increased starvation.
조씨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이제 충분하니 그만하라고 말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살몬 보호관의 보고서와 이날 상호대화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조만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VOA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 안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8도입니다. 남포 맑고 최저 0도 최고 7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강계는 흐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맑고 최저 0도 최고 9도, 개성 맑고 최저 0도 최고 9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0도, 원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9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7도, 선봉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6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 바다는 1.2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맑고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마날로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필리핀과 미국의 우방 국방관계 강화는 특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응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재확인하기 위해 심도 있는 외교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철통같다면서 이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군 함정과 공공선박, 항공기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격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1일 백악관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도입돼 일부 예금에 적용됐던 마이너스 0.1% 단기 금리도 이번에 0에서 0.1%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상적 통화정책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속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재의 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높아질 경우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결정으로 8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와 그 밖의 비정통적 금융정책들을 끝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군이 계획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전투를 피해 이주한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하마스 파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인질협상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구호물자의 전달 흐름을 크게 늘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격퇴하는 동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고 가자 전역에 대한 구호물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전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양국 대표단이 곧 워싱턴 DC에서 만나 라파에서의 지상작전 등 각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 몰도바는 19일 자국 내 일부 지역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개설했던 것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관 한 명의 추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 외무부는 이날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몰도바 당국의 입장에 반해 러시아 대선 기구가 조직된 것과 관련해 항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추방 조치는 기존의 수도 키시나우에 투표소 한 곳을 개설하기로 했던 합의 대신 트란스니스트리아 투표소 6곳을 개설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몰도바 정부는 밝혔습니다. 몰도바의 이번 조치는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실시된 투표가 몰도바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두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매일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정권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렉 바스네초프 러시아 대사는 이 투표소들이 러시아 국민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몰도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몰도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